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외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표,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죄에 포로된 자들, 병에 포로된 자들, 세상 욕심에 포로된 자들, 이런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허락하시고, 눈먼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육신의 눈이 먼 자들에게, 또 육신의 눈은 지금 열려 있지만, 마음의 영,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이런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가 자그만치 3년 반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늘의 왕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그 다음에 요르단 동쪽으로 넘어간 페레아라는 그런 지방이 있어요. 또 거기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또저 위에 갈릴리 위로 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거긴 맨 위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곳곳을 다 돌아다니시고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맨 위에까지 오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서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에는 여리고에 다다르셔서, 그래서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또 눈먼 자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3년 반 동안 다리 저는 자, 다리를 강건하게 해서 뛸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주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얼마 전에 또이 나사로라고 하는 죽어있던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표적과 이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때 사람들이 아, 이제는 저분이 정말 메시아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다윗의 왕좌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특별히 이제 때가 어느 때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이제 가까이 오는 때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이제 4, 5일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추석이 되고 뭐또 이제 설날이 되고 그러면 고향으로 다 내려가면 그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우리를 어떻게 누가 구출해? 이런 이야기 하듯이.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천국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속속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니까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의 표적들을 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 유월절에 저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메시아로서의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하며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혹시 구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팽배한 가운데, 여기,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19장 11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며 무언가를 크게 기대하는 가운데 왕국이 곧 나타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될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도 이런 사실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세 차례나 이야기해 줬는데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 문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자기가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문화 10개를 취해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주고 갔다. 드디어 왕권을 받은 이후에 자기 나라로 다시 와서 일문화시 주었던 그런 종들을 다 불러서 회개보고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왔습니다. 일문화로 제가 신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도시를 차지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저는 일문화로 오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똑같이 칭찬해 주시되 너는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나왔는데 주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주인이 엄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불의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는 제가 수건에 사서 돌돌 이걸 말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서 있는 그 일문화를 뺏어서 신문화 있던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화는 모두가 다 일문화시 공통적으로 받은 거예요. 달란트처럼 능력에 따라 달리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이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에 장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이방인들 가운데 예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지난 한 2000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각자가 맡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얼마만큼 남기는가를, 그거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문화 가진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옥불 속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만 보상을 잃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잃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고 지금 여러분이 서있는 그 처소에서 묵묵히 내가 해야 될 그런 일,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다음에 믿음생활, 그 다음에 아이들 잘 키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신학생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신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내가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공부 보고 다 치우고 빨리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신학교 다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복음 선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내 가정에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 내가 속한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이 시간에 21세기에 한국 땅에 태어나서 특별히 킹잼 성경을 알고 킹잼 성경을 사용하는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지키고 묵묵히 버티고 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서 있는 이 위치를 지켜야 되겠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이들 바르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3년 반 동안 다 이제 돌아다니시고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시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나와 있는 그 19장 끝나고 나서 20, 21, 22, 23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장의 말씀은 양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들어가시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여리고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강 이 왼쪽에 여리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 북동쪽으로 약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하면 28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4km씩 걷는다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걸으면 그러면 여리고에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왕의 예루살렘 입성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왜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가. 그렇죠? 또 예수님이 여기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막 호산나하고 외치게 될때 예수님이 나 그거 아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맞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더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호화로운 그런 옷을 입고 뭐 이래서 남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에 대한 모습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왕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오늘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다윗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지만 언제부터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여부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탈취했어요. 그 도시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를 탈취하고 그 도시가 한 700m, 800m 되는 그런 산 위에 이 도시가 놓여 있어요. 그 난공불락의 이런 도시를 이렇게 다윗이 탈취하고는 그 중에 일부분을 시온이라고 부르며 자기의 도시로 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도로 삼아서 지난 3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왕의 도시입니다. 자,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셔야 되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셔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장 51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르매 다시 말씀드려 죽었다가 묻혔다가 살아나셔서 그 위에 승천하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셨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왕의 도시거든요, 여기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도시에서 모든 일을 이루셔야 돼요.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은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도시에서 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겨야만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얼굴을 굳게 고정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3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예수님의 직무 중 하나가 뭐예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말씀하시면서 죽어도 꼭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자, 요거 그대로 두시고 그 옆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34절 가서 보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동안 묻혔다가 그리고 부활을 하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여기선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장, 또 제사장 겸 희생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제사장 겸 희생물이 있어야 할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희생 예물이 돼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또 대언자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제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삼중 직무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직무가 이루어져야 할 도시가 어디냐? 이 세상에 어디뿐이 없어요. 예루살렘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에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여기 북동쪽으로 여기 한 28km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걸어오시는 거야. 걸어오시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고쳤습니다. 그렇죠?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의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산에서 이쪽 서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면 거기에 성전이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러실 때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를 떠났습니다. 여리고 쭉 가면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느 산을 통과해야 돼요? 올리브산을 지금 통과해야 되는데 그 올리브산 통과할 때 거기 올리브산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남동쪽으로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그런 마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신 거예요. 거기 도착하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 두 명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맞은편 마을로 한번 들어가 봐라. 거기로 들어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그리고 주인이 왜 끌어가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주인이 내줄 거다. 이 두 제자가 가서 정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푸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걸 왜 푸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 나귀 새끼를 내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매여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여 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십자가 사건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말라서 목마르다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성경 기록을 성취해야 메시아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런 그릇에서 이거를 찍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목마르다 하고 이런 일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행하시든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수님 죽은 이후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33절에 군사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이 죄수들 앞에 이제 다가갔단 말입니다. 33절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죽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36절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뼈를 꺾지 않은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그런 일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한 그와 같은 그 성경 기록의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대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는 뼈 꺾고 하는 건 예수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성경이? 예, 성경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 둘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을 이루려고 그러세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든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든지 아니면 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에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영어로 prophecy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하는 사람 prophe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실은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가운데 일부가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언의 말씀이 이제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이런 대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대언 가운데 특별히 예언,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왜 없느냐? 그걸 예언을 해놓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 그렇죠? 이슬람교, 어떤 교를 가보세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 없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만 예언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안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백 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셔서 이루신 굵직굵직한 그런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보통 몇 개 정도가 이루어졌냐? 44개에서 48개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니까 온 인류를 구속할 그와 같은 이 메시아가 나온다. 그 메시아는 여자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천사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오지 않아요. 짐승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자의 씨로 오신다. 여자의 씨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세요. 미가서 5장 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출생지가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가서 보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처녀 탄생의 신비 여자의 씨로 오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 탄생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사무엘기하 7장 가서 보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그 순간에 메시아 앞에 달려가는 전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령이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죠? 또 이사야서 30장 넘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오시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다리를 고쳐주고, 그렇죠? 실질적인 병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도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냐?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이 땅에서 사시다가 승천하실 때까지 굵직한 굵직한 그런 모든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일도 이미 스가랴서 9장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으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제자 둘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스가랴서 9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귀 새끼를 타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번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 왕이, 왕이 지금 고딕으로 영어로 갔으면 킹의 K가 이게 대문자로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의 특징이 뭐냐?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시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나귀 새끼를 타야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셔야 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불러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 대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450년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임하시는 메시아 그 왕은 첫째 의로우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의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를 잃어버린 채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가 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잃어버린 의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사람 가운데는 그 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의는 누구만 줄 수 있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임하는 그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첫째,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이렇게 덧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가서 보니까 로마서 1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복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와 같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으로 감싸듯이 싹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의의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또 써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은 구원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은 구원을 소유하셨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을 소유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선포하지 말라고 할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온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예수님은 왕인데 세상의 왕과는 달리 겸손하다고 이야기해요. 겸손하신 분이다. 겸손해서 어느 정도로 겸손하냐? 나귀를 타는데, 여러분, 왕이 무슨 나귀 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반 백성 중에 종이나 이런 사람 지금 나귀 타는 거지. 이게 나귀가 아니거든요. 원래 무엇을 타야 되냐면 노새를 타야 되는 거예요. 노새를 타야 그게 왕과의 그런 그 왕의 어떤 표징이 되는 건데, 지금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도 새끼. 알겠죠? 얼마나 작아요? 새끼를 타는데 그것도 자기 게 아니라 빌려온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의 왕 같으면 있는 거 해서 그냥 커다란 하얀 말에 뭐 씌우고 해갖고 엄청나게 해서 이 왕이 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되 나귀도 큰게 아니라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것도 내게 아니라 빌려온 걸 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 나귀를 빌리러 갔더니 왜 풀어가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하니까 주인이 내어주죠. 또 사실은 이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사람이 올라타면 난리를 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서 딱탈때 어떻게 조용히 자기 등을 내어놓고 왕이 타시도록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심지어 전 나귀 새끼도 이분이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할때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귀 새끼처럼 우리의 등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로 한다 할때이 주인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재능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야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내게 임한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뭐예요? 메시아가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임한다. 이거. 그런데 백성이 지금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말을 끌고 해서 이제 전차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 배너나 이런 영화 가서 보시면 뭐 장군들 개선 장군 할때 엄청난 규모의 그와 같은 이 말들과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임하시는데 지금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 뭐 속박을 해주고 막 호령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장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헤롯의 왕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데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규모. 로마의 엄청난 건축물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보통 왕자나 이렇게 개선장군이 오면 그 위에 안장을 가죽으로 해서 싹 깨끗이 해서 이렇게 앉히고 안장 타고 그러고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안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새 터키가 난리예요. 여기서 터키가 왜 난리냐?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궁전을 지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 궁이 7,500억을 들여서 궁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방이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연봉이 얼마냐? 646억 원이래요. 대통령의 연봉이 646억 원. 이전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라크에 누가 있었어요? 후세인이 있었는데 후세인은 저리 가라 한 정도로 엄청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한번 왕이 되면 말 그대로 아방공을 짓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사람들 앞에 위엄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왕인데 우리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통치의 원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는 통치의 원칙이 다르다. 이걸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servant leader라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로 이 땅에 오셨다. 왕이시면서도 섬기는 그런 리더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 예배당을 이제 지으려고 그래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교제 나눌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모델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금요일날 설계사가 왔는데 그 설계사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이걸 성전이라고 해서 거기다 갖다 금을 쳐봤냐 이거예요. 금을 쳐서 붙이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서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주중에도 또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왕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국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 섬기는 그러한 리더를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는 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거나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왕의 위엄은 가지고 있대. 그 위엄은 말씀 선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건물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선포와 성도들 간의 뜨거운 교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이 왕의 위엄이요 영광이요 권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세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킹잼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호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갖고 오니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유대인들이면 웬만한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갖고 왔어요. 지금 왕이 임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안장이 없으니까 옷을 갖다 깔고, 그렇죠? 또 이 개선 장군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 뭐 카페트라든지 뭐 이거 깔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갖고 안장을 삼고 그리고는 앞에다 이제 옷을 깔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께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열렬히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번 6월절에 로마 제국에서 혹시 이분이 우리를 빼주지는 않을까? 지금 이런 기대 가운데 지금 또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나귀 타고 들어가는 이 모든 것까지 예언을 성취해 가니까 백성들 가운데 열렬히 기대하는 가운데 엄청난 이와 같은 흥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호산나, 그 뜻은 뭐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앞자에 우리가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어디예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돼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이래요 지금. 여기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누구? 카이사르, 로마의 카이사르밖에 지금 왕이 없는데 이 군중들이 일어나더니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하더니 갑자기 뭐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지금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소요사태로 이게 발전하게 되면 말 그대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거기 가서 보시면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은 유월절이 될 때, 특히 118편은 메시아가 유월절에 들어오게 될 때 부르는 할렐이라고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거기 118편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시편에서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24절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 이 날은 뭐예요? 메시아가 입성하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천년 동안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유월절이 될 때마다 낭독을 하고 낭송을 하고 같이 하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데, 여긴 이가 아니라 아예 뭐라고 불러요? 누가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자극을 해서 이제 며칠 내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기적을 행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도피하셨어요. 거기 가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는 도피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왕이라 그래도 오케이 내가 왕이다 하고 공공연하게 지금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걸 그거를 인정을 하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언제 죽어야 됩니까? 유월절에 죽어야 돼요. 며칠 남았어요? 4일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일이 지금 주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주일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이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막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할 때 예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제 나흘이 있으면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내버려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내용이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을 가서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탄생하실 때도 이 내용이 나와요.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 예,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떻게 찬양을 하냐?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땅에는 평화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는 땅에는 평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실 땐 어디에 평화가 있다 그래? 하늘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라는 거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평화는 예수님이 있을 때 가능하지. 그렇죠? 예수님 지금 메시아로 와서 땅에 왔을 땐 평화가 주려고 오셨는데, 이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 있는 동안 이 교회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땅에 평화하고 오직 하늘에만 평화가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지금 내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39절.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 꾸짖으소서. 아니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왕이라 그러고 지금 나귀를 타고 그래서 왕처럼 지금 행진해서 들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래?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히 하게 그렇게 좀 시키십시오.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게 소리를 지르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는 나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말 못하는 이 시멘트 돌들도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성경 가서 보시면 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3장 8절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식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이 돌로 듣고 만들 수 있다. 돌로도. 그렇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으면 여기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시멘트 돌이 소리를 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무엇을 외쳐야 되냐? 첫째,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됩니다. 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또 무엇을 외쳐야 되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히 보존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외치셔야 됩니다. 바른 성경이 있을 때 바른 교리가 생기고 바른 구원이 이루어지고 바르게 성장이 돼서 사회가 바르게 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이 시멘트 벽돌이 외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외쳐야 되냐? 구약시대는 갔습니다. 그렇죠?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외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돌들이 외칠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입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외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낼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돌보다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있으니까 이거 달린 내가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동쪽에 지금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성전이란 게 모든 게 이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41절에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거기 나오는 내는 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 너를 방문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왔는데, 보통 왕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의기양양해 갖고 그렇게 지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이 그 도시를 보시더니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지금 우시는 대목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보시고, 그렇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무능력한 그런 사람들이 우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세요. 근데 지금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시면서 애가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세상 왕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왕 같으면 지금 의기양양해서 막 해서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왕이 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우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네, 사람들의 무능력을 보시고 우셨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무지를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냐? 내 화평에 관한 그런 일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의 왕으로 지금 초림하는 그런 메시아로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럼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도시인데, 그 평강의 도시가 바라는 그 화평이 오늘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방문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방문하는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우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백성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지금 요란 법석을 떠는데,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이 백성이 지금 돌이켜왔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줄 지금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시고 이 백성이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며칠 지나면 그 난리가 뭐로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 함성으로 바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주시려고 했던 그런 화평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날을 내려다보시고 그리고는 우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43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다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AD 70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대척했습니다. 십자가 처형당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자그만치 40년 동안 또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도시를 함락을 시키는데 얼마 동안 포위하냐? 143일 동안 포위를 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얼마를 죽인지 아십니까? 11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창으로 칼로 110만 명,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110만 명이 죽고 얼마가 포로가 돼서 갔냐? 예. 약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악한 일.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AD 70년경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온 땅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갔다가 다시 1948년 5월에 돌아왔는데, 저 돌아온 사람들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13장 말씀에 따르면 대환란기에 그 땅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이와 같은 고난의 때가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걸 통과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이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무능력. 이 나사로처럼 이게 죽어 있단 말이야. 죽은 지 지금 나흘이나 됐어요. 사람들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능력을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피해요. 못 피합니다. 죽음 피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피해요. 죄의 삭슨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무능력이에요. 이 무능력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두 번째, 왜 우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화평이 무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앞으로 몇십 년에 심지어 110만 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종교를 고집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보시고 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이 무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십니다. 두 번째, 이 원수 관계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또 누가 우세요? 예수님이 우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인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화평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깨끗이 체류해 주시며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는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보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 21세기 한국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을 널리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귀감을 받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